영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 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들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다가오는 부활을 기대하는 복된 사순절 넷째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드리는 이들에게는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유의 빛이 온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와 같이 붉은 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청소년 사역과 아버지, 어머니 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 안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학생들이 바른 영성과 믿음의 가치관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나 놀라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썩어지는 밀알이 되시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밀알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새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불순종한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이 있게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음의 능력으로 정복하라는 주님의 강한 책망의 말씀은 마치 빨간 신호등은 멈추라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안전을 위한 목적인 것처럼 현재 우리의 힘듦을 안전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보호하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지만 미혹에 빠뜨리는 선악과가 질비하고 알 수 없는 미래와 현실의 불안, 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돼 있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주체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지난 3일간 부흥회로 크신 은혜를 주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봄이 오는 소리 만물이 생명으로 움트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의 말로 얼굴의 표정으로 삶의 몸짓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게 없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사모하며 찾는 사람이 많게 없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기쁨 나는 상자로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들을 칭찬하시며 입술과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국민을 배려하며 섬기며 겸손하고 주님 보시기에 알곡으로 구별되며 정직하고 화평케 하는 일꾼을 세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삶을 위해 기도하고 목양하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가정과 사역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시며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히 성별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칭찬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동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
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자리 나온 주의 성도들 보혈에 피워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낙담되고 절망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들지만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단단해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 위해 생업 현장과 자녀손들과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신실하신 주님을 맛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로 성전 안팎을 덮으시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부르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드림과 말씀들은 모든 예배의 순서순서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섬김에 대해서 어려워하던 저였는데 설거지를 사실 안 했었어요. 집에서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 명절에 모여서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팔을 걷고 있는 저를 보았고, 안미 유럽을 갔었을 때도 설거지를 나서서 하게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설거지를 하면서 접시를 닦을 때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데, 접시를 닦음으로써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22년 동안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설거지를 할 때는 접시만 보다가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건네실 때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구나, 오늘 내가 사랑을 나눠야 될 분들이구나를 느끼게 해주셨고, 그래서 더 반갑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으로의 초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식사 교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팀은 하나님 나라로 교인들을 초대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결이 같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료 선교를 꿈꾸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꼭 선교지에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사랑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곳이 선교지이다라는 것을 느꼈고, 바나바 또한 사랑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와보시면 이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구나. 사실 접시를 닦을 뿐인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채우심이 있는 자리는 바나바밖에 없지 않을까 마음이 생각해봅니다. 꼭 한번 바나바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나바 위해서 박수하시죠. 예. 네, 대학교 2학년인데 이런 아들 있으면 좋겠죠.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습니다. 이 형제의 초청처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기본 교육만 받으시면 바나바나 중보기도 학교는 꼭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그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마련된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 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바나바 훈련은 참 여러분에게 영적인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섬김을 통해서 내 삶이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삶이구나, 나도 또한 남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증가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 하신 분들, 또 하셨더라도 또 지원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함께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남성교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여전도 헌신예배 드릴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성가대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을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성가대도 써주시고, 그리고 많이 오셔서 남편도 또 우리 아버지도 같이 좀 격려하면서 정말 어려운 생활 속에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어루만져주고 주님께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오늘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간학교를 담임하시는 유종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게 됩니다. 새로 입교 예식이 3월 24일 날 있고요. 고난주간 우리 12월 2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여러분의 고난주간을 또 잘 돌아보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쁜 남은 상자, 지금 2층에 내려가시면 상자를 여러분이 이게 수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되시면 한 가정에 하나씩 하면 좋지만 가족별로 하나씩 가셔도 좋습니다. 한 4천 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어려운 분들은 두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전해지는, 지금 우리보다 부활주를 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 난 상자를 생각하면서 함께 전해지다가 어느 날 아, 부활절이지, 부활절이 뭘까 생각하면서 또 신앙을 갖는 분들이 생겨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리 한인교회 부흥집회 및 의료선교가 있는데 우리가 5월 1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공휴일 일부러 끼어서 우리가 날짜를 잡았는데, 발리라는 곳이 관광지로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5년, 이제 20년 가까이 선교를 하는데 보면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곳만은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이 대립 없이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독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로 바꾸고 개종하게 되면 집안에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런 곳에서, 지금 우리가 설립한 유치원에서 100명의 어린이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면서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한 100여 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발리 선교가 참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 가자 할 때에 다른 여행지를 정하지 마시고 선교의 여행지로 바로 발리를 정하셔서 같이 어려 선교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의료계통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바로 그곳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전도폭발훈련학교. 전도폭발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를 분명히 해주는 굉장히 우리에게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가 믿은 신앙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성경의 맥과 핵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각 권의 주제가 무엇인지 책마다 그것을 분석해서 함께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유익한 그런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아 리온인데 쌍둥이입니다. 우리 신승엽 전혜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 셋째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걸어 나오는 아이가 우리 지온입니다. 벌써 커서 동생을 둘이나 얻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아와 리온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장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지혜와 총명의 축복도 함께 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하게 하셔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남매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이 물된 농산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부모가 경건하고 복되게 살아서 이 자녀를 제자로 양육해가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온 가족들 위해도 주님 함께하실 뿐 아니라 두 분이 믿음으로 잘 하나님 세워가는 든든한 가정 되어서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금년부터는 우리 출산한 가정에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축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가족들이 셋이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이나 고통을 좌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심지어는 행복이나 불행도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 평지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인생 기준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원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실감, 배신감, 그리고 거절감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원수는 어쨌든 물리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손해를 입힌 사람을 말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원수들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 남편이 원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들 마음속에 살아온 지나온 동안에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어떤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마음에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니 너무 괴롭고 불편하고 해서 애써 묻어두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있는데 주님은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다르죠. 우리의 이 성품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있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성숙하게 될 때에 주께서 도우실 때 그 원수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전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막연한 얘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찾으면서 여러분의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원수 앞에 너희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원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27절, 2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남의 적도 아니고 남의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파도 잘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면 태도와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이냐 물어보면 나의 일이 가장 힘들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뭐냐 그럴 때에 나의 아픔이 가장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와의 관계된 것 자체는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뭘까? 덮어주는 걸까?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걸까?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에 대한 책이나 용서에 대한 설명은 많이 나오지만 용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단지 이 균형,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용서라는 과목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가르쳐봤는데 참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든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선택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권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유를 가지고 용서할 때에 바로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엔라이트 박사는 1985년부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는 중에 공통적으로 찾은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용서를 할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이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면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용서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하게 될 때 가해자가 준 상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자기 유익을 누리는 것 바로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용서가 갖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분석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를 잘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지선 교수를 잘 알 겁니다. 이분은 대학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오다가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해서 자동차 추돌이 일어나면서 차에 불이 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난 그런 사람입니다. 자매입니다. 24살에 꽃다리 나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기가 깨어서 보니까 자기 얼굴은 옛날에 자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보지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온몸에 이식수술을 뭐 수술 지금 한 20, 30번 이상 받았을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자기에게 이 일을 가해를 한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증오스럽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 그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는 일평생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피해자로는 살아갈 수 없지. 그래서 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지워버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사고를 만났다. 왜? 만나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떨쳐낼 수 없지만 만난 것은 언제든지 내가 빠이빠이 하면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났다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자기는 그 과거의 증오와 미움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유하게 되면서 그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 유학하며 공부하면서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해서 정말 이 재활복지를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자기 모교인 금년에 이화여대 교수로 그가 부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 당한 피해자로 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이제 자유하고 싶다. 왜냐하면 상처는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상처는 오늘 내 삶을 주장하고 내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안 좋은 요소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거기서부터 자유하는 것,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힘,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그 방법이 용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해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용서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강요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바로 그 복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것. 바로 거기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고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응어리진 마음들, 돌멩이처럼 무거운 마음들, 그거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두 번째의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 있죠. 35절부터 36절까지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원수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미 받은 상처로 내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나로 하여금 범죄하기 쉬운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입술로 범하는 죄,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단순히 나에게 가해한 그 사람만을 원망하고 증오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못났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상황이 그렇고 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는 막을 수 없었는가? 왜 이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자기를 자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에게 가해를 준 사람을 증오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저주하는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범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도 하나님이시오 이 일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이 금이 가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미움 그리고 좌절과 낙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원수를 향해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미워하거나 심판하거나 할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증오심과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4배 이상의 험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끓어 올라야 한마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남에게 한마디 저주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에게 네 마디에 네 배에 이르는 그 저주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없어. 복수하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아. 나에게 있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모든 고난과 시련과 가난은 나에게서 끝나게 하시고 내가 다 짊어지게 하시고 내 자녀들은 정말 평안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님들의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지가 행한 것은 지가 겪게 하시고 내가 행한 건 내가 겪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아주 분리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부모 마음 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복수하려고 할 때 너가 너무 상해. 너가 너무 힘들어. 그거는 내가 할게. 그건 너 일이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자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그래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었던 그 형들,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보복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두려움으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히려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마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었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요셉의 이 마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원수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이 문제를, 이 부분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주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화평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떤 상황이었든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로 하여금 아내도 빼앗기게 만들고 친구도 잃게 만들고 젊은 날을 도망자로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왕,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자 하고 다윗은 자기 인생이 바뀌어질 절호의 찬스에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기 판단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이제 오늘로서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는 고난과 시련을 택할지언정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일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 여러 지파로 나눠져, 남과 북이 아니죠, 여러 지파로 나눠져 있어서 통일이 되지 못할 때 동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원수를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26절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원수를 축복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보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누가 주시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복사하고 나면 시원할 것 같고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없고 저 원수가 나를 축복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그 원수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하셨냐? 원수가 줄일 때에, 원수가 어려울 때 그를 축복하고 먹을 걸 주고 그를 따뜻하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용서를 간구하셨고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회개하는 한 강도에게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원수를 축복해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기 아직이라는 부사가 아마 다 쓰여질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형편인가 연약해서 사람들이 쓰려고 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도 원치 아니하는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진멸할 만한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주님 싫어하는 죄인처럼 느껴져도 쓸모없는 인상이 되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내릴 때에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가정에 돈을 빌려줬어요. 남편 몰래 아마 아내가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부도나면서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 알까 봐 걱정도 되고 돈을 받지 못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모아진 건데 옛날 우리 자매님들 돈 모으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 고기해서 모으는 돈 아닙니까? 귀한 돈인데 못 받으니까 정말 밤잠도 못 자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막 입에서 속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줄 말이 없죠. 네, 그랬어요. 성도님, 뭐 직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성도님 너무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들킬까 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생각 없이 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한다고 그 돈이 돌아올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하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업이 회복되고 잘 되면 분명히 갚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지금 축복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때부터 이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이 잘 안 나가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했겠죠. 네. 근데 이분이 축복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 저 돈을 이렇게 못 갚는 분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아끼고 아끼던 그 폐물들을 팔아서 이 돈을 다 갚아줬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늘 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맞아요.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서대학교의 최정곤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실한데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1985년 9월 1일자 LA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프랭크 모리스와 엘리자베스 모리스 부부는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18살 된 아들, 외아들 테드라는 그 아들이 같은 마을 토미 피게지라고 하는 청년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최고의 형이 아니라 가장 낮은 집행유예가 되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리스 부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은 죽었는데 내 아들을 죽인 저 녀석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웃고 다니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불신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토미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보호관찰을 어기고 감옥에 가도록 고발하기 위해서 수년간을 미행했어요. 범법하는 순간만 잡으려고. 그런데 이 일을 행할수록 증오와 미움이 마음속에 끌어올랐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자기 차로 죽이는 상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증오는 커갔고 동시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미움과 증오의 독이 이들 부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있는 토미를 발견하고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집행유예를 위반해서 10년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들의 뜻대로 됐어요.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 모리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워서 자기를 향해 못을 박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르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가슴 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죽어가는 이들 부부의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또 십자가에서 원수를 향해 용서를 구한 예수님의 기도가 그 가슴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엘리자베스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의지적인 행위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토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탄원해서 석방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술을 끊게 할 뿐 아니라 함께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이 토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될 때에 두 가정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남편 프랭크 모리스는 자기 아들을 죽인 토미란 청년의 주례까지 맡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그랬어요. 이 아들을 입양했다고 그렇게 아마 큰 기사로 신문에 볼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이 지난 다음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일 내가 토미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결국에 나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용서의 교훈과 마음을 줄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욕만 안 해도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넘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서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 가슴 속에는요 돌멩이가 하나 큰 게 있어요. 아니요, 자잔한 돌멩이 가득해서 내 가슴은 돌멩이로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있죠.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또 큰 사건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든 원망을 거기에다 쏟아놓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돌멩이를 물 속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이 돌멩이를 뜨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나무를 돌멩이 묶어가지고 물 위에 놓으면 돌멩이는 나무와 함께 뜹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 삶은, 내 마음은 한번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절망과 분노의 강 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를 묶어매면 그대를 기억하면 은혜의 그 바다 위에 물 위에 나는 떠서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나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원수를 용서하라고 저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그 과거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 기쁨도 없고 가슴에 돌이 들어가 있는처럼 무거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과거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자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낙담으로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그 원수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울부짖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님 주신 자유함을 통해서 오늘 새날 주신 바로 그 오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사오들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서 사랑 없는 까닭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거할 수 없는 무거운 돌멩이가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떨쳐내려도 떨쳐낼 수 없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부르르 떨 수밖에 없는 일들, 결코 생애 동안 잊을 수 없는 일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발목을 붙들고 내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적셔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꾸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